내가 안 되면 나안 되기 때문에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내 지하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몇년 동안 한 명도 안 오더래요, 성도가.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아주 좋은. 예, 아마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좋은 장소로 옮겼는데 또 몇 년 동안 한 명도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니까 다시 지하로 또 내려갔어요. 예,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다만은 내가 안 되면 그게 됩니다. 장소만 옮긴다고 되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목회가 안 되니까 선교사로 나간 거 있죠. 여기서도 내가 안 되는데 나간다고 되겠습니까? 더 어렵지. 사모님이 정신 돌아가지고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볼때 여러분, 내가 되어지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되려면 내 수준 갖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가 없죠, 감히. 예,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전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수 있단 말이거든요.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나를 개발하고, 최선을 다하면 뭔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바울은 말씀했는데, 질그릇이 닦아봐야 질그릇이에요. 빛내봐야 질그릇, 깨질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광을 내봐야 소용없어요. 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놈이에요. 비행기에서 밑을 내다보니까 모든 빌딩이 다 성냥갑처럼 보이더라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광 내보고 빛내봐야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전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수준은 어떤가?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수준을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요즘 메시지 많이 나오는데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계를 없애버립니다. 모든 걸 넘어서게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이곳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진짜 믿고 붙잡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못 지킬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또 언약을 지킬 땐 지키시더라도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 여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아시잖아요. 100살, 90살 먹은 노인네에게 애를,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로마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라의 몸이 죽은 자와 같았다 그랬거든요. 이미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여자가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화 합니까?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복음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이 애를 낳을 때까지 돌보셨다 그랬어요. 왜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면 그 다음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수준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100% 은혜로 우리를 돕고 있어요. 왜?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할 때 백성들이 헌금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서 그만 갖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제발 좋겠어. 그만 헌금해라. 근데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윗이 뭐라고 배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드렸을 뿐입니다. 헌금은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인색한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빨리 옆에 저 요양병원 저 건물을 사야 되는데 저기 신천지가 치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누가 막 사진 찍어가고 그러더만. 우리 어린 후대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말이지. 이 앞에 생수 창고 거기 앞에 주차장 건물 우리가 주차장 땅 살 때 170평 살 때 그거랑 같이 사라고 그랬거든 주인이. 근데 그때 우리가 상황이 3층 증축도 하고 그래갖고 안 된다고 두 개를 같이 못 산다고 그랬더니 생수 그 창고로 쓰는 분들이 그걸 샀잖아요. 살면서 우리 땅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살 걸. 그때 샀으면 거기에다가 지금 교육관을 짓고 학사를 짓고 우리 대안학교를 지어서 렘넌트들을 계속해서 키울 수가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기회라 옆에. 옆에 또 건물도 나왔어요.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말이야. 어쨌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들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들었을 뿐이라고 그랬다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백성들 보고 헌금 좀 그만 갖고 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헌금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았어요. Nothing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100% 은혜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계 있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 법칙이 뭡니까?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법칙에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의 수준을 알아야 되겠죠. 내 수준.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나중에 철들면 깨달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렇다고 할 때 아 그렇구나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100%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뭐 구원을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0%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는 목표가 있어 나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냥 멍하게 나서는 사람 있습니까? 정신병자 말고는?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나와 집을 나서는 거야. 그렇게 그게 사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집을 나올 거 아닙니까? 대문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은 성령에 매여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그때그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을 놓았다 그랬어요. 사망과 화, 생명과 축복. 그렇죠?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있어요. 여러 길도 아니에요. 생명과 사망과 화, 생명과 축복 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당장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 당장 결과가 나타날 것 같으면 그냥 누가 잘못된 길을 가겠습니까? 한참 있다 나타나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라.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바른 선택하도록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난번 그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고난이 온다. 포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 눈에 보이게 딱 나타나면 우리는 차지하지도 못해. 전부 약삭빠른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다 차지하지. 안 그래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막 축복이 쏟아지면 여러분 여기 앉을 자리도 없어. 다 쫓겨나야 돼. 다 이상한 인간들이, 약삭빠른 인간들이 다 앉아있지. 국회의원 같은 놈들이 다 와서 앉아있지. 안 그래요? 국민을 조금 더 생각도 안 해. 참.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왜 고난이 포장된 축복이 고난으로 포장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사람만 누리도록. 가짜들은 알지 못하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진짜를 보게 합니다. 진짜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100%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불신자들은 목적 없이 대문을 나서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 번째로 100%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고 지키라고 하면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큰데 그거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길은 예배와 말씀이다. 말씀 놓치면 복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말씀 없는 자는 이미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게 사는 길인지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내가 이제 그 장례식장은 꼭 가거든. 가면 동창들 다 옵니다. 평상시는 뭐 만나질 못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반가워요. 아, 광 목사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래요. 예수도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나를 밀어내요. 빨리 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막 이래요. 왜냐, 지들 이제 노루마라 가든지 여자 집에 가든지 술 먹으러 가려고. 저를 따돌립니다. 제가 있으면 방해되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야,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그 짓이냐.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철 들을 때도 됐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두 가지. 야, 그게 무슨 잘못인데?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거든.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또 하는 얘기가 무슨 재미가 있냐? 그거 아니면. 그렇습니다. 재미가 있을 리가 없지. 여러분, 말씀 없으면 죽은 거고요. 말씀 있어도 말씀 놓치면 죽은 자와 같아요. 살아있으나 죽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최고 빠른 방법이고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최고로 축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살고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시편 119편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였도다. 제가 어떤 분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자분은 좋아해요, 여자 집사님은. 근데 남자 성도님은 싫어해요. 노골적이요, 얼굴. 와이프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아서 듣는데 짜증내고 그리고 가끔 졸아. 근데 가끔 코도 골아.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근데 한 1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큰 실수를 범해가지고 그 중요한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자기 고백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안 들었으면 나는 자살해 죽었을 거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 고백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나를 1년 동안 그 집에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보내셨구나. 그렇습니다. 살아가던 자식이 옛날 부모님께 교회에서 듣던 말씀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100%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필요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갈급할 때만 주여 그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죽을 줄 알았는데도 말씀에 붙잡혀 그는요 가지 말라는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100%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이 없어도 나는 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아마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죽을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별명이 영원이에요. 영원토록 기다리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예수님은 여기 공생애 3년 또 33년 동안 인간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이미 겪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다리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저는 100% 하나님의 긍휼하심 필요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단련해 갖고는 안 돼요. 백날 단련해봐야 질그릇입니다. 깨질 그릇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첫째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었어요. 나를 앞세우거나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단하고 맞서면요, 사단 못 이겨요.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 흑암 세력은 무너져요. 정말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 3장 7절, 9절,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배설물을 여길 것도 없고요. 해로 여길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게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려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수준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가로막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회는 국회의원이었지 그는 율법학자지 당대 석학이었지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선생님이 돼서 공부한 사람이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 그는요 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쨌든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 알고 누리는데 해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혹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거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어떤 분은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방해를 받고요 돈 좀 있다고 돈 때문에 방해받고 이런저런 일로 방해받고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 기준과 배경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시면서 12장 1절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집 나가란 말입니까? 부모 형제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고향을 떠나란 말은 기준을 바꾸라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뭐든지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요 전부 내 기준대로 판단해요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저는 이 시대를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이데올로기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사상에 잡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진단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이라.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자기 좋은 대로 해, 그냥. 밀어붙여. 그렇게 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고향을 떠나란 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라 내 기준대로 살아왔다 내 좋은 대로 내 기호대로 이제 이거를 바꿔라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 복음으로 바꿔라 모든 걸 복음으로 봐라 판단해라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란 말은 그때는 무법 시대이기 때문에 친척들이 모여 살아야만 안전했거든요 친척을 떠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배경을 바꿔라 백그라운드를 바꿔라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권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배경인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같이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이러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코피 터진다. 사람을 의지하면 코피 터지.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 대상입니다. 예? 남편들이 아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 대상이 아니라 싸움 대상이라네. 맨날 싸워나봐, 그 부부는. 사단은요,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했어요. 말씀을 놓치니까 사물이 왜곡, 잘못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 놓쳤다. 다 잘못 봐요. 다 잘못 봐. 판단 잘못해. 아담과 하와가 이미 사단에 속아서 말씀 놓치니까 선악과가 따먹으면 안 되는 금단의 열매로 보여져야 되는데 먹음직하게, 탐스럽게 보여졌다 그랬거든요. 사단은 오늘도 돈이 다인 것처럼, 사람이 다인 것처럼, 권세가 다인 것처럼 우리를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거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바꾸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벌써 여러분에게 한계가 왔단 말은 다른 거 의지해서 그래요 사람에게 시험 들었단 말은 사람 의지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험 줘도 상관없어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건강 잃어도 괜찮고 건강 주시면 감사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처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 전 삶이 전도를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만남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지역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되어지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일어났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전달한다면 교회 성공합니다. 개인 성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선교 대회가 있는데 선교사 성공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과 같은 수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담게 해 주옵소서. 이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져서 나의 전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